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곧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선택하셨다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구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실행하셨다. 객관적으로 모든 구원의 과정과 조건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셨던 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각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객관적인 이 모든 구원의 조건과 과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가지고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일으켜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완성과 이 실행들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임할 때 은혜다. 완전한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단어는 은혜를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착한 행동으로 나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나 여러 어떤 이유들을 스스로에게서 있을 법하게 자꾸만 꾸며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랑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점, 파벌과 분쟁의 내용을 1장 10절부터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발생했을까? 그 파벌이 발생한 것은 뛰어넘어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더 탁월하다. 라고 하는 식의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라인을 만들고 계파를 만들어 서로 잘났다라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바울이 듣고 어떻게 처방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감동 대신에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권세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명성, 이름에 힘입어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 편에 속겠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식의 그 유명한 사람들 좀 권세자들의 그 이름에 힘입어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하고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고 와서 내가 저 사람을 따른다.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경건이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의 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경건의 우열을 자기가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파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생긴 교회 안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음을 강조했고 다시 교회가 그 십자가 앞에서 순결해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 내용과 이어지는 오늘 내용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신학성의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함께 교회를 구성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식이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본류의 흐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대표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자기의에 속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기독교의 경건과 구원의 핵심을 마치 가름하는 것 같은 또 다른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교정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통치가 충만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고 결국 신앙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대별돼요. 2장이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고린도에 이르러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해요. 그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 앞에 하나님의 비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7절 앞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비밀이란 말을 썼어요. 바울이 오늘 보면 1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은 우리에게 번역될 때 비밀로 번역돼서 좀 아쉬운데 굳이 비슷한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신비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영어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법한데요. 비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신비에 해당하는 미스테리 일어났는데 이거 아무리 따지고 봐도 우리의 이성으로 명확한 어떤 감동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일어난 사실은 맞아요. 보고도 이게 비밀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아예 숨겨두고 아예 꽁꽁 숨겨버렸어요. 이 비밀이에요. 근데 보여요. 과정도 설명을 들었어요. 눈에 보이고 감각이 되는데 오, 놀라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미스터리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용하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1절과 7절 앞에 무스테리온, 여기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무스테리온 두 세우,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팩트였다는 겁니다. 21세기 쯤에야 그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일어난 사실을 거부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세기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로마의 정사에 예수란 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직접 그곳에 주둔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지도자 총독 이름까지가 실명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도 꾸미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자가 로마의 최고 권력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서 총독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장소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다. 갈보리 언덕이다. 갈보리는 로마 말로 갈보리예요. 골고다는 이스라엘 말로 골고다예요. 같은 단어예요. 언어의 차이예요. 그곳에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팩트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수를 못 믿겠다. 그냥 죽은 자 아니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그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감동과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물론 그 비밀은 2절에서 밝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예수가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믿을 자는 믿는데 안 믿을 자는 도무지 못 믿는다라는 측면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무엇이 비밀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어요.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이건 골로새서 1장 26절 바로 앞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을 비밀, 하나님의 진리,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비밀과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십자가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1절 뒤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웅변술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수사학입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경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여러 현란한 단어와 논리적인 내용을 빗대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화법, 그러니까 이 말하는 법, 웅변술과 수사학, 동시에 탁월한 지혜. 이 탁월한 지혜는 고린도가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라 그리스 철학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세상의 지식을 통과라는 표현이 탁월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정리하면 인간적인 지성이나 인간적인 표현,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여러 화법, 말하는 여러 수사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나 감정이나 사례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빗댄 이야기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담백하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예수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는 이런 식으로 매우 간결하면서도 담백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막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표현, 화려한 표현 아니면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 예화를 드러내면서 막 이런 식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절 뒤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느냐? 매우 약하였다. 매우 두려웠다. 몹시 떠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약하다, 약했다, 두려웠다, 떨었다.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바울의 컨디션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뭐가 약했고 뭐가 두려웠을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죠.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 고린도에 이를 때까지 간단한 여정을 소개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림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먼저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냥 매가 아니고요. 심한 매를 맞았어요. 굉장히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매를 안 맞으면 이 매 맞은 후유증이 이 더군다나 바울의 나이를 계산할 때 지금 중년 이상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평균 나이로 따지면 거의 60대에 해당할 만큼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 만한 나이쯤 되는 거예요. 심한 매를 맞았어요. 골병이 들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난 이후에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되고 급하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웃 도시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짧게 전하는데 한 3주간 머무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막 그냥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오늘 우리끼리 말로 야반 도주합니다. 바울이 테러의 위협을 느껴서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체들이 선생님 빨리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까지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 출정 옵니다. 따라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한다더라 소문 듣고 와가지고 함께 계속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몇몇 지체들이 같이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남겨두고 혼자만 또 급하게 이 베레아 지역에 있던 지체들이 배를, 배삭슬, 배표를 빨리 구해가지고 급하게 배를 태워가지고 당신 혼자라도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아테네예요. 혼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여행자들이, 형제들이 남겨두고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짧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 도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추론해보면 지금 바울이 짧게 그리고 막 급하게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는 여정 속에 빌립보에서 매를 심하게 맞았던 그 후유증이 충분히 남아 있었겠다. 육체에. 동시에 배를 타고 밤에 도망을 하고 이런 여정들을 쭉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바울이 탄 배가 크루즈 탔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정을 짧게 그것도 혼자 생각해보면 그의 육신은 매 맞음의 후유증과 동시에 피곤함이 계속 묻어있을 법한 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을 지금 두고 급하게 쫓아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사역하면서 낯선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겠냐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이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썼던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추적해 볼 때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의 영적인 떨림이 있어요. 자기에게 임한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사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어진 천명이다.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 속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평상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사역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저주와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은혜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성실함에서 발생하는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는 설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 각자가 살았던 모든 삶의 족적들이, 우리 삶의 모든 파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긴장이에요. 그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세요. 바울은 그의 육체와 그의 정서, 감정의 상태와 그의 영적인 상황이 종합해 볼 때 극도로 쇠약하고 긴장감을 품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오늘 보면 사절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좀 쉴만하고 형제들이 올 때까지 좀 잠정 휴가 가시면 안 되나요? 몸이 좀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고린도의 형제들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신 그 성령의 감동이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세움받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식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로하여금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5절의 중요한 표현에는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진행했는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는 전부 다가 아니겠죠.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1절부터 5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사역을 진행했던 상황과 내용들을 쭉 개괄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런 내용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대개 과거를 이야기할 때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 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게 옛날 내가 와 일제시대에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만주에서 그 막 1미터 되는 눈발을 뚫고 막 개 타고 오토바이 장수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 이 군 자금을 내가 댔다. 안 웃네요. 이 아재 개그를. 아이 초기에는 좀 웃었는데 그죠. 어쨌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뻥튀는 겁니다. 아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와 총을 쏘면 막 백발백중이었다. 뻥칠걸요 아마. 깜깜한 분 잠깐 조명탕 터지는 그 몇 초 안에 딱 표적을 보고 있다가 막 팍 쏘면 다 맞았다. 아마 분명히 얼차렸을걸요. 안 맞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일상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약했다. 연약했다. 내가 저렇게 참 불편했다. 어려웠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파벌과 분쟁이 세상으로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싣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 유명한 사람들의 명예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 권위에 편승해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블로파다라고 파벌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복음 사역자들의 수준을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등급을 나눴다는 겁니다. 누가 1등급이냐? 그 1등급에 서 있어야 내가 이게 내 신앙도 1등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수준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기예요. 설교를 들어보고 패턴을 들어보고 저 사람은 1등급, 저 사람은 2등급인 것 같아. 갈아타야 되겠어. 이렇게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줄을 세웠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서로 다투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어떤 의견이나 인간적인 어떤 주장들이 개입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은 자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사람들의 생각을 좀 잘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 전부를 거절하지 않아요. 필요하고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지나친 수사학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식들을 막 사례를 너무 들다 보면 잘못 사례를 드는 경우도 많아요.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기 위해 사례를 들었는데 엉뚱한 사례를 들어 왜곡시킨 진리가 삼위일체예요. 나무가 있는데 말이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 태양이 있는데 말이야.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물이 똑같은 이게 화학기호인데 고체 영하상태에서는 고체가 그다음에 이게 평범한 상태는 액체가 됐다가 끓어버리면 기체가 되잖아. 다 물이잖아.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 틀린 겁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한 삼위일체를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례를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그 성령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명해요.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할지라도 어느 날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면 이게 부정되지 않고 믿어질 때가 있죠.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저도 교육사역을 많이 오랫동안 진행했으니까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교리나 내용들을 왜곡시키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사역 자체가 내가 잘 설명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적합하게 깨우치실 능력에 의탁하는 빈자리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론과 방식을 마치 기계처럼 도입해가지고 수학공식 풀듯이 신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가 청소년과 대학과정과 청년이 되면 압니다. 이거 안 되구나. 금방 압니다. 결국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 가운데 지속되는 거예요. 요즘 부쩍 제가 여러 후배들에게 만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직분은 우리 심장이 멎을 때까지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주님, 이 자녀들에게 주의 은하의 역사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될 우리의 직분됨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연구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설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예화, 너무 지나친 사례를 드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한다. 그 사람의 이름에 편성해서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유명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겠지요. 오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분을 썼든 그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희한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결정적인 구원과 은혜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은혜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나는 집회가 가장 좋은 집회다. 그래서 사례나 예화가 본문의 교훈보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눈물을 쏙 뺄 만한 어떤 감동적인 예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본문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예화만 생각이 나.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싸웠다더라. 맨날 싸워. 기대해 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만 가장 간직한 예화죠. 목사가 사모와 싸우고 왔다.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때 강력합니다. 이렇게. 이런 예화는 아울러 좋지 않다고 여겨져요. 제가 판단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좋은 설교는 본문의 의미가 남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쳤으면 성경의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남아야지.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남는 게 저는 좋은 설교다라고 평가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후반부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것이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는 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혜. 이 구원을 깨닫는 지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지혜, 이러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이런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나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통치자나 이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오직 창세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지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 성경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예정론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지정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인간임과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그 영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다. 거기서 끝내야 돼. 아, 다 예정해놨다는데 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성경에 전도하지 말란 구절이 있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뭐 어떻든지 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예정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다 예정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 없겠네? 이상한 논리예요. 예정했단 말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는 선한 자극과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초청하는 신비, 미스테리온, 신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정하신 신령한 지혜, 그 지혜로 십자가가 이해된다. 만약에 세상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탁월한 지도자가 세상의 지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바로 알았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만한 어리석은 일을 했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이걸 복음서에 가져와서 배경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스라엘 유다 땅의 통치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총독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꼰질을 가지고 막 고자질하고 고발해가지고 예수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했는데 로마의 권세자, 행정가, 법률가 입장에서 3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아,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까? 빌라도의 양심으로는 예수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그의 판단이고 그의 지혜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사형이라고 내줬었죠? 여기에 작동한 빌라도의 판단과 지혜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주변에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들떠있는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말이야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 로마의 황제의 사람도 아니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와 모여가지고 이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막 집회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집회를 막 하는 겁니다. 시끄럽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신약성에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구호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소동이나 소란스러운 집회를 로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팍스 로마나의 제국적인 이 정치에 타격을 입힐 만한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스스로 다른 판단과 지혜를 내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늘 본문이 짧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서를 가지고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 도움도 전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구절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4절 이하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들이 도무지 감각하거나 인간들이 명쾌하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냥 인간적인 논리만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 깨닫거나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사야 64장 4절 5절 6절은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바울이 압축해서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만 깨달아지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후반부 10절과 12절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소속들이 살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냐. 하늘하늘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신령한 지혜가 주어진다.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10절부터 12절에서 밝혀요. 성령이 임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자기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줘요.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던 가르침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도 배경을 알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사실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 출신이고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종이 유학 왔다고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 당시 최고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 유대 사회에서 최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최고로 유명했던 학자,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자기는 철저하게, 여러분, 바울이 덧붙인 자기 표현입니다. 내가 출석 도장 찍고 학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말리엘로부터 철저하게 내가 교육을 받았다. 무슨 교육? 성경 교육.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석학.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늘 한 번씩 해마다 세계 대학 평가 협회에서 평가 내리는 세계 1, 2위 평가들이 막 나오죠. 세계 대회 줄 세웁니다. 그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수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석학이다. 조금 번안을 하면 우리로 치면 최고의 학교에서 아마 동시 박사학위 한 서너 개를 동시에 받은 것 같은 느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던, 알고 있던 관점에서 그는 성경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최고의 석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 하나님의 계시,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관점의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에 불과하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알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십자가 빼버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죄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 끝.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공부를 받았겠죠. 구약 박사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 유대 전통적인 지혜에만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까? 이런 논리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성경 교육에 의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까지 원정을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의 주제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표현을 살짝 바꾸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동시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했겠죠. 성령이 동시에 그에게도 지각을 주셔서 깨우치는 지혜를 딱 주셨을 때 그가 알지 못했던 이전까지 성경의 내용이 뿡!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 지성과 마음을 밝혀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명. 불을 말하죠. 조명.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이란 말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역사의 사역.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잠이 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눈이 뻥 떠지고 눈물이 터져 나와.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죠. 이 성령이 그의 지성을 딱 들어주실 때 뭐가 연결됐을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바울의 마치 변호인처럼 바울의 마음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편하게.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건 신명기 21장 22,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가 나무로 만드는 재질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가야 풀어지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사야 53장이 신명기 21장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 그 대신받아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가 통째로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대사회와 성령이 밝혀주기 전까지 바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령이 동시에 그의 지각과 그의 마음을 뻥! 폭발시켜주셨을 때, 조명하셨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밝혀주셨을 때, 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아 죽은 거구나. 이게 깨뜨려지면 예수는 성경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뭐라고 주장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모든 구약성경,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구약성경을 펼쳐내면서 이게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 봐라, 예수가 그대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말씀을 뒤져가면서 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바울은 성경의 구약성경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모든 고난을 차치하고 그는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밝혀주신 말씀에 의해 내가 가르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이 깨우쳐주셔서, 그렇게 깨우쳐주시지 않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혼에 속한 사람, 푸시케, 혼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육에 혼에 속한 이 사람들은 전혀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나 감동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다가 눈물 흘리는 은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그 구원의 감동에 의해 뭐랄까요? 어리석다. 쇼다. 쟤들은 자기 착각에 빠졌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들의 그냥 그들끼리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이 어둡고 아둔한 이성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아니 쟤들이 왜 저렇게 교회 갈까? 아마 후세대 교회는 공기가 깨끗하니까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피크닉 가겠지. 뭐 요렇게 그렇게 답을 넣어야 이성이 만족해. 아이 그래 후세대 교회 뭐 혹시 그게 유명한 사람이 매주마다 오나? 뭐 요렇게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를 넣어야 타락한 이성은 만족이 되거든요. 이게 끄떡끄떡끄떡. 그러나 여러분이 물론 부수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서도 오죠. 이 봄을 즐기기 위해서도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이지 매주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명한 자가 있군요. 많은 유명한 분들이 앉아 계시군요. 제가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인격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절제하며 겸비한지 저는 안다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구원에 감동을 누리는 자들을 어리석다. 왜 교회 가는데 한번 빠지면 안 되느냐. 온갖 유혹을 다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절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혜를 가진 영에 속한 자들.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 6절 쉬운 성경은 성숙한 자들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한 자로 번역했어요. 영에 속했다. 이 표현, 성령의 감동을 더듬은 자를 성숙하다, 완전하다, 신령하다, 영에 속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더듬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가 보니까 좀 두루뭉술한 표현 같아서 저의 목소리로 이걸 좀 풀어버리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성령에 의해 구원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비난, 인간적인 박해, 인간적인 조롱, 인간적인 꼬드김에 흔들리지 않죠. 진리가 있으니까 꿋꿋이, 꿋꿋하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의 길을 달려갈 힘이 있다. 이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단 말의 핵심적인 풀이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감동을 누리게 된다를 강조해요. 동시에 인생의 모든 방향과 방식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은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게 빠져있지만 고린도서 오늘 2장을 연결시키면 이런 마음 자체를 믿어지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작동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극이 될 때 입술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와요. 제가 설교자로 개인적인 숨겨놓은 개인적인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어떤 청중들에게 뭐 아멘 좀 하라. 저는 이렇게 자꾸만 윽박 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주여, 처음부터 입술이 들쩍 언젠가는 감동이 내가 열리겠지. 성령이 감동하면 하지 마라 해도 아멘을 하겠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 거라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감동이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하고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셔서 선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으로서 경건함의 상승을 꾀하려고 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에 파벌과 분쟁이 발생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신령한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핵심은 은혜가 충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 오늘 2장의 결론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논지를 따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경건함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니까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신학의 언어를 가지고 나오면 충만이란 단어는 성숙이란 단어와 같아요. 성숙은 원래 무엇을 의미하죠? 잉태를 말하는 겁니다. 재생산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밖에는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신학 성경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아는 이 성령의 열매는,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가 이어질 때 누가 절제하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온유함으로 대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누가 참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성실한가를 보십시오.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평강을 누리는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뭔가 이게 힘들어하고 이거는 중보해야 될 대상이고 중보해야 될 감정의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뭐 추구한다고 열매가 맞춰진 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 자연스러운 길로가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른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하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구원의 감동을 이어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되죠.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인용했던 것처럼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 3월에도 또 이번 한 주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성령과 관련된 찬송을 한장 하죠. 187장 찬송하겠습니다.